청취자님, 만약에 말이죠. 당신이 굳게 믿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이나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면 막 마음속의 평화나 개인적인 위안 같은 따뜻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네, 대부분 약간 힐링이나 위로 같은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오랜 이웃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신체적인 위협까지 당해야 한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의 특정 그룹 사람들이 정확히 이런 가혹한 현실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고대인들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생존의 기록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식의 깊은 바다로 떠나는 여정, 이번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는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강의 자료인데요. 제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장 3절,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 행동하는 믿음이요? 단순히 옛날 종교 문헌을 읽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데실바 박사님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이 텍스트를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향해 던지는 가장 급진적인 생존 전략,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 지침 서로 읽어냈다는 데 있거든요.
행동 지침서요? 약간 매뉴얼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 사회는 철저한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어요. 내가 속한 가문이나 그 직업조합, 지역사회 유력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나는 게 아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왕따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장 밥줄이 끊어지는 사회였죠. 신앙 때문에 제국의 축제나 조합 제사에 빠지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반사회적인 인물로 찍혀서 모든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눈앞이 캄캄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동적으로 막 숨어 지내거나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문헌은 막 다 잘될 테니까 마음의 평화를 가지자 이런 힐링 에세이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행동하라 하고 촉구하는 굉장히 치열한 전략서였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써서 그 겁에 질린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나요?
저자는 당대 최고의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데실바 박사님은 이 텍스트가 고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그 은혜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쓴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세네카요? 그 유명한 철학자 말이죠.
네네. 세네카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촉구하려고 위대한 인물들의 명단을 막 나열했듯이 히브리서 저자도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행동하는 믿음의 모범 사례집을 쫙 펼쳐보입니다.
아, 롤모델들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아요. 문장 맨 앞마다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대용법, 즉 반복법을 써서 청중의 뇌리에 강렬한 리듬을 새겨넣죠.
믿음으로 누구는 어땠고, 믿음으로 또 누구는 어땠고,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 속 최고의 롤모델들을 무대 위로 한 명씩 부르기 전에 11장 1절에서 이 책의 가장 핵심 기둥이 되는 믿음의 정의를 딱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솔직히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약간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시구절처럼 들리거든요.
현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들리기 쉽죠.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고 이웃들이 돌을 던지는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과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됐을까요?
현대의 우리에게는 추상적일지 몰라도 1세기의 청중들에게 이 단어들은 피부에 확 와닿는 아주 노골적이고 현실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먼저 실상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휘포스타시스를 볼까요? 이 단어는 고대 비즈니스 계약이나 법률 문서에서 매일 쓰이던 단어예요.
법률 용어였어요?
네, 그 의미가 단순한 심리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 증서 혹은 절대적인 보증을 뜻했습니다.
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증거로 번역된 엘렌코스 역시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 앞에서 상대방이 절대 반박할 수 없도록 딱 들이미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의미했죠.
아하, 그러니까 믿음은 막 미래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전혀 아니었군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취자님, 이건 마치 아직 첫 삽도 안 뜬 아파트, 완공되려면 몇 년이나 남은 허허벌판 아파트의 분양권, 그러니까 권리증서를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것과 같네요.
오, 분양권 비유 정말 탁월합니다.
눈앞에 진짜 집은 안 보이고 막 흙먼지만 날리지만 그 법적 권리증서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내 것이라는 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사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보자면 공사 현장에 흙먼지만 날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너 미쳤냐, 여긴 그냥 흙밭이다 하고 조롱하더라도
당첨자는 콧방귀도 안 뀌겠죠?
그렇죠. 이미 그 흙더미 위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거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손에 쥔 문서가 흔들림 없는 현실이니까요. 히브리서 청중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아, 현실의 고난이라는 흙먼지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권리증서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확신이군요.
네, 그리고 저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마르투리아, 즉 공식적인 증언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마르투리아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당시 로마 당국이 유력한 시민한테 훈장처럼 내리는 공식적인 보증서 같은 건데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너는 훌륭하게 살았다 라는 공식 인증 마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와, 청초자님, 이거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의 삶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권리증서를 쥔 것처럼 확신하면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목표나 가치가 있으신가요? 1세기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곧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말 치열한 문제였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권리증서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한 고대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줬나요?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 사회에 굳어진 규범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저자는 먼저 초기 인류인 아벨, 에녹, 노아를 무대로 소환하는데요.
네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 살해당했죠. 하지만 저자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인해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 육체적 죽음조차도 그가 쥔 권리증서를 무효로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엄청난 선언인데요.
맞아요. 이어서 에녹의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원본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어 원본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70인역 성경이 뭔가요? 왜 굳이 원본 놔두고 번역본을 가져다 쓴 거죠? 보통 원본 권위가 더 높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사실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아, 모국어가 달랐군요.
네, 그들의 일상 언어는 제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였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옛날 말이 아니라 이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 언어로 직접적인 타격감을 주려고 번역본을 택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번역자들이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약간 의역을 했어요.
의미가 살짝 달라졌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미묘한 번역의 차이를 되게 예리하게 포착해서 믿음이란 곧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재정의를 한 겁니다.
아, 왜 굳이 그 번역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지금 히브리서 청중들은 자신들이 믿는 가치 때문에 막 이웃들한테 조롱당하고 사회적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매일이 지옥 같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의 평판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중요한 건 오직 너희가 쥔 권리증서의 발급자, 즉 신을 기쁘게 해서 그분의 인증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그러니까 세상 다수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신의 인정만을 구하는 태도의 완전한 절정을 노아의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아, 노아의 방주요?
네, 아시다시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대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맑은 날 마른 땅 위에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잖아요.
솔직히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노아의 행동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막 바다 근처도 아니고 산 위에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거대한 배를 짓는다.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겠죠.
우리라도 지나가면서 아유 저 집이 영감 드디어 노망이 났군 하면서 혀를 찼을 거란 말이죠. 당장 내 이웃들의 이런 멸시와 조롱을 견딘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아는 당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미래의 지식을 법적 증거처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수가 틀렸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진짜일 때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 히브리서 저자는 청중들에게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을 감수하는 바보가 되라고 촉구하는 거네요.
네.
자발적으로 바보가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에서 끔찍한 소외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다음 인물들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을 내세우는데요. 이분들은 사회적 소외, 즉 철저히 이방인이자 나그네로서의 삶을 피하지 않고 아예 적극적으로 깨어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권리증서를 지고 아예 이방인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목적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고 심지어 약속받았다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번듯한 집 한 채 안 짓고 평생 텐트를 치고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왜 굳이 그런 사소고생을 한 걸까요?
데실바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기다린 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기초를 놓으신 영원한 도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을 기다렸기 때문에 지상의 삶에서는 기꺼이 임시 거처인 텐트에 머물렀던 거죠.
아, 텐트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죽은 자나 다름없이 늙은 아브라함과 단산한 사라의 몸에서 정말 별과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태어납니다.
네.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걸 굳게 믿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죠.
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조차도 그가 준 권리증서를 백지화할 수 없다고 믿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특히 야곱의 죽음 장면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저도 자료에서 그 부분 봤어요. 여기서도 그 70인역 번역본의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제대로 보셨네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곱은 죽기 직전 침상 머리를 의지해 예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0인역 번역자들은 모음 하나를 다르게 읽어서 이것을 지팡이 머리로 번역했습니다.
침상에서 지팡이로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번역을 의도적으로 채택합니다. 침상에 주는 어떤 안락함이나 정착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도 땅에 안주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걸어간 영원한 이방인이었음을 시각적으로 팍 강조한 거죠.
아, 진짜 디테일하네요.
요셉 또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의 뼈를 파내서 함께 가져가라고 유언합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다는 건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다는 뜻이잖아요.
다 가졌죠, 사실상.
그런데도 이집트를 자기 고향으로 안 여겼다뇨. 당시 히브리서 청중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막 그들은 물리적으로 이민에 간 건 아니지만 신앙 때문에 자기가 속한 도시에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왕따가 된 상태였잖아요.
아마 뼈저리게 공감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된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외국 나가서 약간 향수병 느끼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였나요?
완전히 법적 보호망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의미했습니다. 강도를 당해도 호소할 경찰이 없고 불이익을 당해도 지켜줄 후원자가 없는 엄청난 지위 하락이자 생존의 위협이었죠.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옛날의 편안한 고향, 즉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신앙만 포기하면, 그러니까 배교만 하면 다시 안전해질 수 있었군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도시를 위해서 기꺼이 현재의 비참하게 낮은 지위와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게 아니라 더 나은 도시의 권리 증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외를 선택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텐트에서 유랑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서 상황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예 세계 최강대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내 손안에 딱 쥐고 있다가 그걸 제 발로 차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의 이야기 말입니다.
네, 모세의 사례는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모범 사례 중에서도 진짜 가장 파격적이고 급진적입니다. 저자는 율법을 전해준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극단적인 계급 하락, 이른바 계급 자살을 선택한 모세에 집중하는데요.
계급 자살이요?
네. 당시 로마 시대 유대 지식인들이었던 필론이나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 모세는 단순히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왕궁에 얹혀 산 게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로 여겨질 만큼 상상 초월의 군사적, 정치적 특권을 누리던 인물이었죠. 온몸에 금을 두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와, 이건 마치 그 억만장자 재벌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가 모든 재산이랑 후계자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자 인권단체에 들어가서 기꺼이 감옥행을 택한 거랑 똑같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솔직히 약간 삐딱하게 보자면 말이죠. 왜 굳이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차라리 권력을 딱 쥐고 파라오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대의 합리적인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신학적 관점은 다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 누릴 수 있었던 부와 권력은 궁극적으로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아, 잠시 누리는 쾌락이요?
네. 모세는 그 화려한 권력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억압하는 제국의 편에 서는 대신 학대받는 백성들과 연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부르는데요.
수모를 재물보다 가치 있게 여겼다?
그렇죠. 이집트의 모든 황금보다 이 수모를 더 가치 있는 재물로 여긴 겁니다. 게다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뒤에 파라오가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유대 문헌들의 관점을 빌려서 이걸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왕의 분노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집트의 시스템을 걸어나왔다는 겁니다.
청취자님,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신념을 타협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에서 눈을 멀게 만드는 당신만의 이집트의 보안은 무엇입니까? 안락하고 연봉 높은 직장일 수도 있고 막 대중들의 화려한 칭찬이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일 수도 있겠죠.
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아죠.
모세는 그 눈부신 옷들을 과감히 버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에 연대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수여한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특권을 버린 연대자로서 이 사례집에 등장한 거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개인들의 결단과 연대가 모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거대한 생존 전략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 유월절을 지키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아직 해방되기도 전인데 말이죠.
네, 아직 이집트의 노예 상태인데도 신의 약속만 믿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걸 확신하면서 미리 축제를 벌인 겁니다. 미래에 대한 완벽한 선불적 행동이죠.
선불적 행동, 와,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의 도안은 극한의 신뢰 테스트였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서 있는 좁은 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공포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요.
이 홍해 도화 사건은 믿음이 있는 자에겐 기적적인 구원을, 눈에 보이는 물리력만 믿고 쫓아온 이집트 군대에게는 철저한 파멸을 보여주는 최후 심판의 원형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상식의 파괴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막 무기를 들고 성벽을 기어 올라도 모자랄 판에 그냥 7일 동안 무언 수행하듯이 성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라는 명령을 따르잖아요.
네, 정말 황당한 전술이죠.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던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배꼽을 잡고 비웃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라합의 이야기는 이 모범 사례 집의 활용점정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방금 라합을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시 로마 제국 관리의 시선으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라합은 외부에서 온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자기 조국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명백한 반역자이자 매국노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안 따른다는 이유로 불온 세력으로 의심받고 탄압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조국을 배신한 라합을 롤모델로 제시하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지침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점이나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녀는 철저한 반역자가 맞아요. 저자도 그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건?
네. 바로 그 지점이 히브리서가 전하려는 핵심이거든요. 라합은 기생이라는 소외된 신분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당대의 정치적, 군사적 현실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본 인물입니다.
현실을 꿰뚫어봤다고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사실은 얼마나 영성없고 기반이 취약하며 곧 무너져 내릴 임시 거처에 불과한지 똑똑히 본 것이죠. 그녀는 멸망이 예정된 썩은 배에 계속 타고 있는 대신에 진정한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과감하게 동맹을 맺은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라합은 막 환상에 빠진 몽상가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느 쪽 동아줄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낸 궁극의 현실주의자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 눈에는 반역자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도시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자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가짜 현실을 버리고 진짜 현실을 붙잡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의 여정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데실바 박사님의 자료를 통해서 깊이 들여다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결코 막 마음을 다스리는 수동적인 명상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법적 권리 증서를 두 손에 꽉 쥐고 그 증서를 바탕으로 오늘 당장 기꺼이 다수에게 손가락질 받는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용기였습니다.
또한 세상에 찾아나는 영광과 이집트의 억만금을 쓰레기처럼 거절하는 결단력이었고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상의 요새인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와서 보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도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1세기 고대인들이 그 끔찍한 사회적 매장과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가장 급진적이고 활동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청취자님, 눈에 보이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막 당장의 이익과 사람들의 좋아요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이 불안하고 가벼운 시대에 2000년 전 고대인들의 이 투박하지만 묵직한 통찰은 우리에게 커다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님,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법적 권리 증서라면 오늘 하루 당신의 일과표, 당신이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 방식은 당신이 지금 어떤 도시의 권리 증서를 쥐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당신은 언제든 진금 누락이나 대중의 시선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화려한 모래성, 그 현대판 여리고승의 벽돌을 쌓는 데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롱과 약간의 소외를 견디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당신만의 보이지 않는 도시를 향해 당당히 걷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대의 치열한 기록이 오늘 청취자님의 일상과 결정들에 새로운 시야와 단단한 용기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꽉 쥐어진 권지 증서의 진짜 주소가 과연 어디인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